VOA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러시아가 8년 전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를 되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크림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크림 플랫폼 행사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토인 크림반도를 되찾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우리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와도 상의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에 대해 예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고 강력하다며 우리는 크림반도의 우크라이나 주민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고 러시아 점령자들의 억압과 학대로 고통받은 모든 사람에게 정의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림반도는 지난 2014년 러시아가 강제 점령 이후 주민투표를 통해 병합했지만 국제법상 여전히 우크라이나 영토입니다. 한편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30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추가로 제공할 것이라고 AP와 로이터통신 등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자포리자 원전과 그 주변에서 계속되는 폭격으로 핵참사의 우려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열렸습니다. 로즈마리 디카를로 유엔 정무담당 사무처장은 회의에서 자포리자 원전과 관련해 거의 매일 놀라운 사건에 대한 보고가 있다면서 이런 사건이 더 악화하면 우리는 재앙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카를로 사무처장은 자포리자 원전 현장 조사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 전문가들의 안전하고 즉각적인 접근을 허용할 것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측에 촉구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날 자포리자 원전 안팎에서 여전히 진행 중인 폭격에 대해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러시아가 가스 공급 감축으로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 독일이 캐나다와 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지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어제 캐나다에서 열린 서명 행사에서 이번 협정으로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수소 공급망이 가속화돼 3년 안에 첫 인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의 한 회사는 풍력 에너지를 사용해 수출용 수소와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무공해 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트리도 총리는 수소 공급망 확대에 대한 시장의 사례와 필요성이 있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우크라이나 침공은 모든 것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캐나다는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독일이 선택한 파트너라며 새로운 상황에서 우리의 필요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 국가들의 제재에 대응해 에너지 공급을 줄이면서 유럽은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중국과 연관된 항공우주 관련 기관 7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어제 연방관보를 통해 이들 기관들이 중국의 군사 현대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산 품목을 취득하거나 취득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미국 기업이 제재 대상 기관들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이번 조치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한국시보는 오늘 미국이 억압과 경제적 괴롭힘의 도구로 기업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이 이란의 혁명수비대와 관련된 시리아 내 군사시설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어제 성명에서 시리아 동부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단체가 사용하는 시설을 겨냥해 공습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은 이란이 지원하는 단체의 공격으로부터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긴장 고조 위험을 제한하고 사상자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칭적이고 신중한 조치였다고 중부사령부는 말했습니다. 미국의 제약회사 모더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4와 BA5에 대한 부스터 백신의 승인을 미 식품의약국에 요청했습니다. 모더나 측은 어제 이같이 요청하면서 승인이 이뤄지면 다음 달에 백신을 인도할 수 있도록 생산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백신에 대한 중후반 단계 시험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4일 수요일 VOA 뉴스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제10차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 회의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최종 선언문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의회 대표단과 함께 한국 등 아시아 순방을 마친 미국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맹과 파트너들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등으로 실질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또다시 연장했습니다. 미국인에 대한 체포와 구금 위험이 여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끼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5도에서 21도, 최고는 19도에서 2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10차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가 회의 종료를 앞두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최종 선언문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해선 안 되며 핵 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다는 점도 초안에 명시됐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10차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 회의가 26일 폐막을 앞두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규탄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최종 선언문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22일 공개된 최종 선언문 초안은 평가회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상기하며 2016년과 2017년 북한이 단행한 핵실험들을 규탄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어떤 추가 핵실험도 단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선언문 초안은 이어 북한은 핵확산 금지 조약에 따른 핵 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음을 상기하고 NPT와 모든 핵활동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조치협정에 지체 없이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그리고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가능한 한 빨리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북한에 요구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초안은 평가회의는 협상과 외교를 통한 이 문제의 해결을 독려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 평가회의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증진하기 위해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자제를 발휘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조치를 삼가며 정치적 해결의 보편적인 방향을 고수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상호 우려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총 10조로 구성된 최종 선언문 초안에서 북한 관련 부분은 제7조에서 중동 문제에 이어 기타 역내 현안으로 다뤄졌습니다. 지난 1일 시작된 제10차 NPT 평가회의는 오는 26일 끝납니다. 이번 평가회의는 당초 2020년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2년 늦게 열렸습니다. NPT 평가회의는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어 이 초안이 최종 선언문으로 채택되려면 191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합니다. 2015년 열린 제9차 NPT 평가회의에서는 중동 비핵지대 설립 문제를 놓고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과 다른 회원국들의 이견으로 최종 선언문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2010년 열린 8차 평가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무기와 기존 핵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최종 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한국, 일본 등 79개 NPT 회원국은 지난 19일 북한 핵도전을 주제로 한 별도의 성명을 통해 계속되는 북한의 핵개발을 규탄했습니다. 79개국은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의 올해 전례 없는 빈도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한 계속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계속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 다른 대량 살상 무기와 운반수단, 그리고 2차 확산은 역내와 국제안보와 평화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위협이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북한의 계속되는 호전적 발언을 심각한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며 북한이 전술 핵무기 추구를 공언하고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핵무력을 발전할 것이라고 다짐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행동을 취하는 대신 탄도미사일 개발과 발사를 가속화하며 여러 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이에 대한 유예를 포기한 점을 지적하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회원국들은 우리는 IAEA 사무총장이 최근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북한의 계속되는 핵관여 활동을 규탄하고 핵시설 재정비나 확장을 위한 어떤 관련 활동과 시도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행동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위반하는 추가적인 불안정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외교적 관여를 비롯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향한 모든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며 북한은 미국과 한국, 일본을 비롯한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제시한 거듭된 대화 제의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79개 회원국들은 우리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나서고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라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북한의 조기 복귀라는 우리의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와 2010년 NPT 평가회의 최종 선언문이 명시한 것처럼 북한은 NPT에 따른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고 얻지도 못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안보리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를 위해 국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으나 IAEA가 공개되지 않은 두 곳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특별 사찰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19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NPT 탈퇴를 유보했지만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자 2003년 1월 또다시 일방적으로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최근 의회 대표단과 함께 한국 등 아시아 순방을 마친 미국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맹들과 파트너들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등 여러 실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키 의원은 미국의 역내 관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 위원장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동아시아와 태평양에 있는 미국의 우방들이 여러 실존적 위협이 융합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Our policies in the Indo-Pacific must focus on engagement with each individual country on its own merit.
한국과 타이완 등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마키 의원은 23일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있는 존 F. 케네디 건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런 위협에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기후변화의 여파, 그리고 중국의 점증하는 호전적 위협과 부채 함정 외교, 권위주의적인 감시와 검열의 착취가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아태 지역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의 지속적인 역내 관여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정책은 단순히 중국에 대한 관점을 통해서가 아니라 각국의 장점에 기반한 개별국가와의 관여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Our policies in Indo-Pacific must focus on engagement with each individual country on its own merits.
또 미국은 인권과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의지라는 공유된 가치를 기반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키 의원은 특히 이번 아시안 순방 중 한국과 타이완에선 양국 지도자들과 역내 전역에서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기 위해 협력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과 전략적 모호성의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our goal should be to state that we want to continue a one-China policy that we're going to.
또 미국은 중국의 공격에 대한 타이완의 억지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타이완과 미국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키원을 비롯해 민주당의 존 게라멘디 하원 의원과 담베이어 하원 의원 등 총 5명의 상하원 의원들은 지난 10일 한국을 시작으로 타이완, 필리핀, 캄보디아를 순방했습니다. 마키원은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북한의 위협과 양국 간 투자, 무역 등 미한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도 만나 북한의 심각한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 논의했고,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만나 탈북민으로서의 경험과 북한의 지속되는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견해도 직접 들었습니다. 이어 의회 대표단 일원들과 함께 타이완을 방문해 차잉이원 총통과 우자오셰 외교부장 그리고 타이완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또다시 연장했습니다. 5년 연속 이어진 이 같은 결정은 북한에서 미국인에 대한 체포와 구금 위험이 여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23일 연방 관보를 통해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국무장관에 의해 연장되거나 조기에 취소되지 않는 한 2023년 8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연장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앞선 연장 조치는 이달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에서 미국인들이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인의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이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연장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공고문은 이 같은 결정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도 명시했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국무장관은 미국과 전쟁 중인 나라, 군사적 적대 행위가 진행 중인 나라나 지역, 그리고 미국인 여행객들의 건강 혹은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 나라나 지역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17년 9월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처음 시행한 뒤 이를 1년씩 연장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진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북한 방문을 원하는 미국인들은 국무부의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무부 영사국은 전문 기자나 언론인, 국제적십자위원회나 미국 적십자요원, 긴급한 인도주의적 고려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 여행 등 북한 방문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로 특별 승인 요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당초 국무부는 단수 입국을 위한 특별 승인만 허용했으나 대북 인도지원단체 등의 요구를 반영해 2021년부터는 복수 입국 인증 여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이유로 2020년 초부터 국경 봉쇄를 시행한 뒤 이를 유지하고 있어 현재 북한 여행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의회 내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 등 영내 동맹과의 경제 안보 협력과 미한일 3국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전략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이끈 의회 대표단의 최근 아시아 순방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경제, 안보 등 다방면에서 영내 동맹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의회 분위기를 잘 보여줍니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 10일 아시아 순방 관련 회견에서 이번 순방의 핵심은 보호, 즉 방위였다며 경제와 거버넌스 문제도 이 방위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ttacking to defend is what our codels are always all about. Defense. That's the perp, the justification.
펠로시 의장은 또 이날 순방 관련 별도의 성명을 통해서도 각 순방국과의 논의는 독재 정치에 맞서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을 통한 강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거버넌스와 관련해선 코로나에 대응하고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구하는 등 공동의 기회를 잡고 공동의 도전에 대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의원들은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글로벌 무대에서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한국과 관련해 공급망과 반도체 등 역내 경제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데 큰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내 경제력에 대응하기 위해선 한국 등 동맹 파트너 국가의 양자 다자간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최근 미국 주도 아래 한국과 일본 등이 참여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출범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나온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동남아시아 대행 공동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제안도 중국 견제의 한 방안으로 거듭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하원에선 한국과의 역내 경제 협력 증대 방안으로 제안되었던 동남아 지역에 대한 공동 투자 확대에 중점을 둔 역내 고품질 인프라 프로젝트 증대에 필요한 재원과 정책적 수단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하는 조항이 담긴 인도태평양 관여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역내 안보 협력에는 미한일 3국 공조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의회 내 초당적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인 아미베라 의원은 최근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역내 지정학적 안보에 대한 미한일 3국 공조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 핵실험이 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Within the Korean public, within the Japanese public, can we use this as a forcing function for the trilateral relationship?
갑작스런 북핵 실험에 직면했을 때 그 위협은 매우 현실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이를 지정학적 안보에 대한 미한일 3국 관계의 강제 함수로 이용해 한일 간 역사적 문제는 제쳐두고 3국 관계를 강화하자고 하는 건 한국, 일본 대중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역내 안보 협력과 관련해 공화당 일각에선 미국이 역내 미사일 배치를 위해 한국 등 역내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과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 의원 등 6명의 의원들은 지난달 말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역내 지상발사 미사일 개발과 배치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의회 내에선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한국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는 분위기입니다. 공화당의 마이클 월츠 하원 의원은 최근 한 청문회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침략할 경우 미국이 타이완 보호를 위해 병력을 한국에서 동원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허용할 준비가 돼 있냐는 질문을 제기하면서 이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공개적인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며 핵과 미사일 위협을 지속하는 가운데 미 의회에선 새로운 대북 전략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반메 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 한인 행사에서 새로운 대북 전략이 필요하다며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진지한 외교와 진정한 로드맵을 우선하는 전략, 그리고 현실의 기반을 두고 지렛대와 외교 협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축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need a new strategy, a real strategy to deal with North Korea.
또한 이런 새로운 대북 전략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동맹과의 협력,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인권을 다루는 것이 필수적임을 인식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회 내에선 오랫동안 진전이 없는 북한 문제에 대한 피로감도 높지만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가 대표적인 요구입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샤버드 의원은 최근 청문회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제재는 분명히 중국의 관심을 끌 것이라면서 이런 제재는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 모두 꺼려온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회 내 일각에선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최근 본회의장 연설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가치 있는 장기적 목표지만 우리는 겸손하게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을 낮추는 가능한 단계적 조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은 최근 청문회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이제는 덜 기대하고 작은 것에 만족해야 한다며 북한의 제한적 핵 보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침입한 혐의로 스페인 신병인도 결정이 내려진 크리스토퍼 안 씨가 미국 법원에 보석 조건 완화를 요구한 가운데 검찰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신병 인도를 앞둔 상황인 만큼 도주 우려가 커졌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방검찰은 크리스토퍼 안 씨의 보석 조건을 완화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했습니다. 검찰은 19일 미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안 씨가 도주할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재판부가 안 씨의 보석 조건 완화 요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침입해 납치극을 벌인 혐의로 체포돼 지난 5월 스페인 신병인도 판결을 받은 안 씨는 지난 12일 연방법원에 사실상 가택연금 조치의 해제를 요구하는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발목에 채워진 추적장치를 풀고 외출 제한 시간을 철폐하며 이동 가능 범위도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 관할 지역으로 넓혀달라는 요구를 담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문건에서 현 보석 조건으로 인해 안 씨의 도주 가능성이 미리부터 차단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안 씨가 법원으로부터 이미 신병인도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들며 최초 가택연금 조치가 취해졌을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안 씨는 대사관 침입 사건과 연관이 없는 미국의 대북 인권단체, 링크 관계자들과 교류를 금지한 조치를 해제하고 침입 사건에 직접 연루된 인사를 제외한 반북단체, 자유조선 관계자 등과도 접촉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검찰은 안 씨가 이들의 조력을 받아 도주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안 씨가 도주할 경우 미국은 스페인과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의무사항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보석 조건이 완화돼선 안 되는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초 안 씨가 제출한 보석 조건 완화 주장과 검찰의 반박 문건을 검토해 조만간 안 씨의 가택연금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재판부는 안 씨의 인신보호 청원에 대한 판단도 내려야 합니다. 만약 재판부가 안 씨의 구금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안 씨는 곧바로 미 연방법 집행기관인 미국 보안국에 체포돼 스페인 신병인도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다만 이때 미국 국무장관이 안 씨의 신병인도를 최종 승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안 씨는 스페인으로 향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서 BOE는 전직 국토안보부 고위직의 서한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크리스토퍼 안 씨의 신병인도 결정을 막기 위해 관련 부처 간 회의를 개최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1월까지 국토안보부에 근무한 이안 브레크 전 법무담당관 대행은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서한에서 당시 국토안보부는 다른 정부 부처와 안 씨의 스페인 신병인도를 피할 수 있는 잠재적 방안을 협의 중이었다며 북한의 위협으로 안 씨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 법원이 안 씨의 보석 조건 완화와 구금의 적법성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또 미 국무장관이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지 주목됩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의 이신화 신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인권 탄압 행위의 책임 규명을 최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내 북한인권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로 취임한 이신화 대사가 24일 서울에서 외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사는 대사직을 수행하는 동안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책임 규명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s for my priority when working as the ambassador, accountability. I think accountability should be given the first priority.
이 대사는 대사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최우선 순위는 책임 규명이라며 북한의 모든 인권 탄압 행위에 대해 감시하고 문서화하고 책임을 규명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런 행동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관련 기관, 시민단체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를 보편적 인권 수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며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국가는 물론 그렇지 않은 국가들을 설득해 협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며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적극적인 윤석열 정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사는 미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의 조기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사는 최근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의 화상통화 사실을 언급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장기 공석 중인 북한인권특사 임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사는 지난 22일 킹 전 북한인권특사와 화상통화에서 2017년부터 공석인 북한인권특사의 조기 임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미한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대사는 이와 함께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하는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비슷한 시기에 취임한 점과 같은 여성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탈북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과 아동의 인권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를 갖기를 기대했습니다. 이 대사는 한국 야당의 이사 추천 보류로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t is not a question of whether to launch or change the name. It is a matter of implementing.
이 대사는 북한인권법은 한국에서 10년 이상 논의 끝에 2016년 뒤늦게 제정됐다며 북한인권재단은 설립을 할지 말지 또는 이름을 바꿀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인권법 이행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사는 또 문재인 전임 정부 5년간 정부 부처 내 북한인권 관련 부서가 많이 축소됐다며 이런 역할을 다시 살리고 북한인권 단체들에 대한 지원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선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선 안 된다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 즉 농르플망 원칙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을 중국에 꾸준히 발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사는 최근 강제 송환 사례가 크게 줄어든 현상에 대해선 중국 당국이 이런 국제법적 원칙에 부응해서가 아니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북한이 국경을 닫았기 때문이라며 국경이 다시 열리면 중국 내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 위험이 커진다는 민간단체들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이 대사는 최근 북한 선전 매체가 자신의 대사직 임명을 맹비난한 데 대해 북한이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도 거친 표현으로 비난했다며 유엔 회원국이고 국제사회 입원으로서 격에 맞는 언행을 해야 한다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대사는 지난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임명됩니다. 이 대사 임명은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초대 북한인권대사로 활동을 마친 2017년 이후 5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주요 대북 의제로 삼고 있다는 신호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미국과 유럽의 인권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담대한 구상에서 인권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인권이 부수적인 홍보 수단으로 사용될 여지도 있어 우려스럽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인권정책협의회 재가동 등을 진지한 북한인권 개선 의지로 받아들이는 긍정적 평가도 있습니다. VOA가 보내드리는 한국의 대북인권정책 진단기획 오늘은 2부 마지막 순서로 미국 등 서방세계 전문가들의 견해를 김영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북한의 인권 문제만을 20년 넘게 다루고 있는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최근 한국과 미국 정부의 북한인권 관련 움직임을 조금 근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겉으론 북한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 범퍼 스티커, 즉 차량에 붙이는 광고 문구 정도로 활용하는 듯하다는 설명입니다.
North Korean human rights has been turned into a bumper sticker.
스칼라트 전 총장은 역대 한국 정부는 모두 범퍼 스티커처럼 내세우는 대북 정책을 갖고 있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에 밝힌 담대한 구상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안에 북한 인권 언급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상당히 강조하면서 이에 기반한 대북 정책의 대전환을 기대했지만 지금은 북한 인권 문제를 비핵화와 미사일, 정치 안보를 위해 제쳐두거나 일괄 타결 시도를 위해 부수적 사안으로 다루는 과거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I was hoping that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 in South Korea would lead with human rights.
외교부 북한 인권 국제 협력 대사 임명 등은 고무적이지만 지금 당장 인권이 대북 의제의 일부로 보이진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의 북한인권 전문가들 사이에선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모두 전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열정적으로 강조하면서도 유독 북한인권엔 말을 아끼는 상황에 대해 이중잣대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1년 반이 넘도록 북한 인권 정책을 조율할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하지 않으면서도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며 미국은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데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두 나라 정부의 이런 움직임을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를 고조시키지 않으려는 외교적 대응의 일환으로 풀이하지만 국제인권단체들은 수십 년간의 대북정책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또다시 무시하는 행태로 비판합니다. 세계 10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23일 VOA에 인권은 근본적으로 북한의 핵 문제로 연결된다며 한국 정부의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학대는 북한 주민들에게 너무 많은 공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식량 안보, 교육, 보건과 같은 기본적인 필요에서 미사일과 핵탄두 같은 군사 프로젝트까지 자원을 대규모로 전용하는 것을 주민들은 감히 반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김정은은 그의 전쟁 기계를 위해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날마다 희생시킨다며 한국이 최소한 해야 할 일은 그들의 대북 제안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 중동 지역의 인권 감시와 개선 활동을 하는 세계 기독교연대 벤 로저스 동아시아 담당 선임 분석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충분히 평가하기엔 아직 이르다면서도 최근의 움직임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한 그의 취임식 연설은 매우 고무적이었지만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인권에 관해 전혀 언급이 없었던 건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로저스 선임 분석관은 윤 대통령은 경악스러운 북한 내 인권 위기를 조명하고 남북관계는 비핵화와 인권 증진이 병행돼야 개선할 수 있으며 두 사안이 서로 연계돼 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취임식 연설을 공고히 해나가는 게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자유와 인간에 대한 존엄 없인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평화 추구를 위해 인권이 포기되거나 희생돼선 안 되며 윤석열 대통령은 잔혹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구상을 지지함으로써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네덜란드 라이든 대학의 한반도 전문가인 램코 브레코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인권에 대한 로드맵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은 전임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유화 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내는 데 실패한 뒤 실행 가능하고 명확한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아직 그런 정책을 내놓을 조짐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브레코 교수는 특히 비핵화와 막대한 지원을 맞바꾸겠다는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은 과거에도 여러 번 실패한 장밋빛 희망으로 자신에겐 절망적 신호처럼 보인다면서 중요한 건 실행 가능한 대북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자세가 진지해 보인다며 세 가지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먼저 북한 인권 관련 정부 부처간 협의체인 북한 인권 정책 협의회를 오는 25일 2년여 만에 개최하는 건 윤석열 정부가 인권 담당뿐 아니라 정부의 모든 부처가 북한 인권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데 관여하는 포괄적 방식을 생각한다는 것으로 매우 진지한 긍정적 신호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I like the idea that they were thinking of it in a comprehensive way.
코엔 전 부차관보는 다양한 분야의 기관들이 입장과 생각, 전략을 공유하며 북한 인권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건 매우 인상적이라며 이런 비슷한 협의가 미국 정부와 유엔에서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담대한 구상 역시 포괄적으로 보면 다양한 분야의 대북 지원과 인프라 개발 협력 과정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권리, 임금, 성분 문제 등 인권 사안을 제기할 여지도 있다면서 협력 속에 인권에 초점을 맞춘 보다 섬세한 정책을 만들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또 윤석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 아래서 괴롭힘을 당했던 북한 관련 비정부기구들의 기금 제공을 모색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The other part was they're looking at giving funding.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켜 북한인권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들의 자금을 지원하려는 노력은 매우 유익하다는 겁니다.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앞서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도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 방식의 대북 민간단체 지원 시스템을 추진해 안정적이고 일관적으로 북한 인권 증진 지원 활동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데이먼 윌슨 NED 회장 겸 최고 경영자도 지난주 VOA 인터뷰에서 이 대사 등의 이런 구상을 반기며 NED 차원에서도 이런 노력에 적극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에 있어 가장 심각한 부분은 김정은 정권이 정보 통제와 세뇌를 통해 주민들을 우민화하는 곳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진지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울리엄 브라운 메릴랜드대 교수는 20일 VOA에 북한 정권을 매우 긴장시키는 건 윤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시도하고 그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때라며 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that's what President Yoon is talking about, trying to talk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북한 주민 다수가 휴대전화 등 여러 현대적 기기를 갖고 있는 만큼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선전이나 심리전이 아닌 일기예보, 사업, 농업 등 삶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깨울 필요가 있다는 제안입니다. 영국에서 활발한 북한 인권 운동으로 앰네스티 인권상과 아시아 여성상 등을 수상한 박지현 씨도 이날 VOA에 윤석열 정부가 자유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설파하려면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된 정보부터 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새 정권이 밖에서 많은 경우 진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그 자유를 언급하셨을 때 그 속에 북한 주민들이 자유가 있다면 정보부터 북한으로 들어가는 이 노력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서 정보는 그냥 뭐 음악이나 드라마가 아니잖아요. 정보 자체가 그 사람들이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지렛대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 지렛대를 우리가 아직까지 이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휴먼 라이츠 워치의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런 정보 유입을 비롯해 한국 정부가 인권과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비핵화 등을 함께 제기하는 다면적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허풍과 위협을 사용하는 대화 게임을 할 수 없다는 걸 북한 정권이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방역 승리를 선언한 데 대해 북한에서 공관을 운영하던 일부 국가들은 북한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직 지난 2020년 철수한 평양대사관의 문을 다시 열 계획이 없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란드 외교부는 현재 북한 내 전염병 상황과 관련한 북한 당국의 성명을 검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북한이 코로나 방역 승리를 주장한 만큼 잠정 철수한 평양 내 폴란드 공관이 조만간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 대사관은 평양에서 지난 2020년 철수했다며 현 단계에서는 직원들이 북한의 수도로 복귀하는 것과 관련해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0일 평양에서 열린 전국 비상방역 총화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위기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조선중앙방송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하고 인민들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 비상방역전에서 승리했음을 김 위원장이 선포했다며 세계보건사의 특기할 놀라운 기적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스웨덴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VOA에 북한의 코로나 방역 승리 주장과 관련해 북한의 코로나 관련 진전 상황에 대해 유엔과 다른 관련국들과 함께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북한의 방역 승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어 평양 주재 스웨덴 외교관들은 지난 2020년 8월 잠정적으로 재배치됐고 스톡홀름에서 계속 업무를 보고 있다면서 평양에 있는 우리의 대사관은 평양 현지 직원이 근무하는 가운데 계속 열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외교관들은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평양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오야 퀸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해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재 외국 대사관은 모두 25개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평양의 공관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 몽골, 베트남, 쿠바, 라오스, 시리아, 이집트 등 8곳에 불과합니다. 2년 넘게 대북지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미국의 구호단체들도 북한 당국이 코로나 방역 승리를 주장하며 최대 비상방역체계 등급까지 낮췄지만 지원 재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20년 넘게 대북전 활동을 벌여온 한 단체 대표는 아직 새로운 소식을 접한 미국 내 구호단체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적어도 오늘 10월 열리는 중국 당대회 때까지는 북중 국경이 열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상황의 변화가 있길 기대한다며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은 악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단체 대표는 그동안 진전이 있었던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이 후퇴했을 것이 분명한 만큼 향후 대북 지원이 가능해지면 인도적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숙원 사업으로 추진한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가 착공 4년이 넘도록 건설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골을 드러낸 건물과 수년째 같은 자리에 놓여 있는 자재는 장기간 방치된 공사 현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함지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역점 사업으로 주목받은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는 여전히 미완성 상태의 건물과 도로가 줄을 이룹니다. BOA가 지난 6월 2일대를 촬영한 프랑스 국립우주원과 에어버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관광지구 내 건물은 물론 그 주변 도로에서도 건설 인력과 차량 등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구글러스에 공개된 이 사진에 나타난 대부분의 건물은 외형 공사를 마친 듯 잘 정돈된 모습을 하고 있어 더 이상 공사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일부 건물 주변에 대형 기중기가 놓여 있고 지붕은 철골 구조물이 뼈대를 드러낸 상태로 남아있어 완공과는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공사가 활발할 때 포착되는 건설 인력과 차량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현장 모습은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의 개발이 사실상 중단된 게 아니냐는 의문을 낳습니다. 특히 관광지구 중심부의 타원형의 돔 모양으로 지어진 7, 8층짜리 건물은 과거 촬영된 위성사진에 나타난 시멘트 색깔 그대로입니다. 정돈되지 않은 주변 환경과 한쪽에 쌓여있는 건물 자재 역시 과거에 찍힌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건물이 지난 2020년 9월과 올해 1월 촬영된 외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2년 가까이 추가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주변의 또 다른 고층 건물에선 옥상으로 연결된 기중기가 눈에 띄는데 다른 위성사진을 확인해 본 결과 이 기중기 역시 공사가 한창이던 2019년에 설치된 뒤 여태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옥상 중심부엔 수영장으로 보이는 대형 구조물이 설치돼 있지만 완공되지 않은 듯 어두운 색상을 띠고 주변에 그대로 드러난 시멘트 색상의 타일 등은 마무리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옥상 밖으로 튀어나와 있던 타원형 형태의 구조물은 당시에 철골 뼈대가 이후 시멘트 등으로 채워진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공사가 일부 진행된 결과로 볼 수 있지만 주변에선 공사 인력이나 차량 등이 포착되지 않아 잠시 재개된 공사가 다시 중단됐거나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지 않은 듯한 정황은 이 일대 또 다른 고층 건물 2~3개 동에서도 확인됩니다. 그 밖에 해안가에 자리한 건물 바로 옆에는 포장 도로가 깔려 있지만 상당 부분이 파도에 쓸려온 모래로 덮여 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저기서 포착되는 미완성 정황은 건물의 외관 작업만 마친 채 내부 공사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분석을 가능케 합니다. 번듯한 겉모습과 달리 전기와 수도 공사는 물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이나 객실의 가구, 벽지조차 완비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 경우 외장 공사만 마무리한 채 내부는 텅 비어있는 유경 호텔과 비슷한 상황으로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지상 105층, 330m 높이의 유경 호텔은 1987년 착공됐으나 기술상 문제, 재정 위기 등을 이유로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북한은 당초 2019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개발을 시작했지만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공사기간이 한 차례 연장돼 2020년 4월 15일을 새로운 목표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약 2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완공은커녕 공사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된 현장이 위성사진에 포착된 겁니다.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는 원산 해안가를 따라 북쪽에서 남쪽까지 약 5.5km에 걸쳐 자리하고 있으며 100여 개에 달하는 건물이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건물과 마지막 건물 사이의 길이와 건물 동수만 놓고 본다면 전 세계 최대 관광지 중 하나로 꼽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주요 도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더딘 공사 실태와 별도로 국제사회 제재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끼고 함경남도 남부와 황해도는 오전부터 그 밖의 지역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5도에서 21도, 최고는 19도에서 2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평양은 오전에 흐리다 오후에는 구름이 끼겠고 최저 20도, 최고 26도. 남포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0도, 최고 26도. 신의주도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 최저 17도, 최고 28도. 강계는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 내리고 최저 16도, 최고 27도. 해주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는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 21도, 최고 26도입니다. 함흥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도 맑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 28도입니다. 장지는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 11도, 최고 21도. 해산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1도, 최고 23도. 원산은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19도, 최고는 29도입니다. 평강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끼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8도, 최고는 24도. 청진은 맑겠습니다. 최저 16도, 최고 25도. 선봉도 맑고 최저 16도, 최고 25도. 삼지연 구름 끼고 최저 5도, 최고 19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 전 해상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m, 오후에는 0.5 내지 1m. 먼바다는 오전에 0.5 내지 1, 오후에는 0.5 내지 2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의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러시아가 8년 전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를 되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크림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크림플랫폼 행사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토인 크림반도를 되찾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우리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와도 상의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에 대해 예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고 강력하다면서 우리는 크림반도의 우크라이나 주민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고 러시아 점령자들의 억압과 학대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에게 정의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림반도는 지난 2014년 러시아가 강제 점령 이후 주민투표를 통해 병합했지만 국제법상 여전히 우크라이나 영토입니다. 한편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30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추가로 제공할 것이라고 AP와 로이터 통신 등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자포리자 원전과 그 주변에서 계속되는 폭격으로 핵 참사의 우려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열렸습니다. 로즈마리 디카를로 유엔 정무담당 사무처장은 회의에서 원전과 관련해 거의 매일 놀라운 사건에 대한 보고가 있다면서 이런 사건이 더 악화하면 우리는 재앙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카를로 사무처장은 자포리자 원전 현장 조사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 전문가들의 안전하고 즉각적인 접근을 허용할 것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측에 촉구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날 자포리자 원전 안팎에서 여전히 진행 중인 폭격에 대해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러시아의 가스 공급 감축으로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 독일이 캐나다와 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지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어제 캐나다에서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수소 공급망이 가속화돼 3년 안에 첫 인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의 한 회사는 풍력에너지를 사용해 수출용 수소와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무공해 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수소는 러시아의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유럽계획의 일환입니다. 트리도 총리는 수소 공급망 확대에 대한 시장의 사례와 필요성이 있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며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우크라이나의 침공은 모든 것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캐나다는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독일이 선택한 파트너라며 새로운 상황에서 우리의 필요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 국가들의 제재에 대응해 에너지 공급을 줄이면서 유럽은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중국과 연관된 항공우주 관련 기관 7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어제 연방 관보를 통해 이들 기관들이 중국의 군사 현대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산 품목을 취득하거나 취득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미국 기업이 제재 대상 기관들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이번 조치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는 오늘 미국이 억압과 경제적 괴롭힘의 도구로 기업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이 이란의 혁명수비대와 관련된 시리아 내 군사시설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어제 성명에서 시리아 동부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단체가 사용하는 시설을 겨냥해 공습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은 이란이 지원하는 단체의 공격으로부터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긴장 고조 위험을 제한하고 사상자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칭적이고 신중한 조치였다고 중부사령부는 말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습으로 인한 사상자 발생 여부와 공습의 무인기와 유인기 중 어떤 무기가 투입됐는지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군은 지난해 6월에도 시리아 내 두 곳과 이라크 내 한 곳에서 무기 저장 시설 등을 공격했습니다. 미국의 제약회사 모더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BA4와 BA5에 대한 부스터 백신의 승인을 미 식품의약국에 요청했습니다. 모더나 측은 어제 이같이 요청하면서 승인이 이뤄지면 다음 달에 백신을 인도할 수 있도록 생산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백신에 대한 중후반 단계 시험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더나의 이번 요청은 경쟁사의 화이자와 바이온테크가 오미크론의 BA4와 BA5를 겨냥해 생산된 백신 부스터의 승인을 FDA에 요청한 지 하루 만에 이뤘습니다. 화이자는 FDA의 승인이 나면 즉시 선적할 준비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